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기다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 동시에 이 땅에서 분주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한다면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다림에 또 익숙하고 준비하는 것을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정전이 있었습니다. 정전이 있었는데 그 정전 가운데에 그 택시들이 이제는 자동주행으로 로봇에 의한 택시들이 운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니까 그 택시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정말 아주 위험했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정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까지 다 생각을 해가지고 매뉴얼도 만들어놨고 소프트웨어도 다 그렇게 만들었을 것인데 도시 전체의 전기가 끊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게 했냐면 혹시 위험하니까 그 주입된 대로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상 상황이 되면 바로 그 통제하는 그 통제 콜센터에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의 통제를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택시들이 그 로봇 택시들이 다 몇 천대가 다 한 번에 전화를 하니까 사람이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도시 전체가 정전이 되었으니까 또 연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업데이트하고 매뉴얼을 더 분명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렇게 준비들은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목숨과 관련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준비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다리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세례요한의 모습이 또 세례요한이 외치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알 수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계획대로 이 방법대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선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를 갑자기 보내가지고 그 백성을 당황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를 알 수가 없기에 준비하고 있었지만 도적같이 온다는 것이 도적이 올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언제 도적이 올 줄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갑자기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너무 분명히 나와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참된 준비는 뭐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회개한다는 것이 나 회개합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때의 세례와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시킨 자입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갑자기 뭐 감동을 해가지고 내가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지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예요. 일러스되 광야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들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준비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단순히 뭐 시간이 조금 남았다라는 말 그 이상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고 다스리는 시간이 정말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한다는 것은 뭐냐? 아, 이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제 오실 거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또. 결단하고 행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 보면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준비된 자들, 예비된 자들은 또 동시에 그 준비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이거 뭘까?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막 길이 막혀 있어요. 막 갑자기 하이웨이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앞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반대편 차선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구경하고 가느라고 한 잠깐 스탑했더니 다 그것 때문에 뒤가 쭉 밀려 있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되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이러한 호기심, 궁금함,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의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 내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누가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 깊이 있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는 정직함인 거예요. 뭐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전에도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살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난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기회를 안 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 양심에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너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분명히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라는 것이 드러난 열매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많이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사기꾼 치고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사기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것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갑니까?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갑니까? 말투, 스타일, 분위기, 어떤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는 어떤 그런 반응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왔다고 하는 것들이 세례요한의 그 모습이 결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따라갈 만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제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세례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도장을 찍어 놓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가봐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세례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독을 품고. 그 안에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에 독을 품고 아직도 그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 그 사이에 앉아있으면 그게 다냐라는 거예요. 요한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도 요한도 그렇게 중심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자기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게 하죠. 그래서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 사람들의 중심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와 올려가니까 혹시 저 사람들 사이에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있으면 힘을 잡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마지막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떠한 그 진노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라도 의미도 있지만 또 정말 정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번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열매는 금방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동시에 어떠한 의미도 있냐면 우리가 저 사람을 보고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의 그것도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뭐 옷 딱 깨끗하게 바꿔 입고 탁 나타나서 짜잔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확인받고 또 다시 인정받고 오해도 있지만 그 오해 가운데 다시 또 화해하고 뭐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냐면 이제 나 다 준비됐으니까 편안하게 있다가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한다면 딱 레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준비는 끊임없이 쉼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보여주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은퇴한 다음에 삶도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할 때의 삶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목회가 끝나고 정말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신앙인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하고 준비하고 점검하고 전보하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그 안전장치가 뭡니까? 혈통이에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도 있고 뭐 다 갈라지잖아요. 롯의 후손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너희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돌들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열매는 어떤 혈통, 배경 그런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5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좀 자부심을 가진 말하죠. 근데 5대째라는 것이 어떤 저의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이 교회가 57년 됐습니다. 오래 다닌 분들은 오해 안 하시겠지만 아 내가 이 교회 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이야.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57년, 58년을 지켰다는 것이 천국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가문이 어떤지 알아? 뭐 그러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결혼하려고 할 때 그런 말 들은 분들 많잖아요. 우리 가문하고 안 맞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서운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의 나를 봐줘야지. 지금의 우리를 봐줘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의 나, 지금의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물려받았으면 감사하고 더 열심으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지금 나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을 물려주는 그러한 부모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3절에도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떤 사람이 세워질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매뉴얼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소프트웨어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게 새롭게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미 그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얼마나 많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새로운 일 자체도 이 말씀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 우리를 그 온전하게 하심이 이 말씀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충돌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 2000년, 3000년, 구약성경의 말씀도 진리라는 것, 4000년, 신약성경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증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판단할 때에 우리가 또 여러분도 무엇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시간을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임박한 것이지만 그 임박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진리들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공백이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것도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열매로, 우리의 삶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돌아보면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에게도 예외 없이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사람들, 뭔가 특별한 것, 어떤 뭔가 특별한 영감, 어떤 특별한 은사, 뭐 대단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어떤 수준에 도달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너 봉사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딱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딱 섰을 때에 진실로 회개하는 삶을 지금 그 순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기도 딱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중요한 말이에요. 과거의 모습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늘에 다 상급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의 모습보다 그 상급으로 까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상급으로 다시 뭐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급으로 해가지고 뭐 내가 천국을 가냐 지옥으로 가냐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진실로 믿냐는 거예요. 나 예전에 믿었었어요. 나 예전에 잘했습니다. 나 예전에 봉사 많이 했어요. 교회 봉사 그 정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서 그 정도 공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이 중요해요? 아는 게 중요하지. 제가 한국이 아니라 그 상품을 팔아요. 목걸이를 하나 팔아요. 목걸이를 하나 파는데 그 십자가 딱 가운데 이 손톱보다 손톱만한 거, 이 손톱에 있는 큰 이 정도에 된 조그만한 그 칩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경 66권이 거기에 다 기록돼 있대요. 그러니까 돋보기,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 모든 성경 구절이 이 조그만한 이 손톱만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 대단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 성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걸이를 하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걸이가 나를 지켜줄까요? 아니, 읽지도 못하는 성경 들고만 다니면 뭐 할 거예요? 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비싸더라고요. 나도 하나 사볼까라는 좀 마음의 유혹이 있어서. 아, 궁금하잖아요.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그 조그만한 거 어떻게 다 들어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목걸이에 팔아,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파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다 이렇게 열심히 들고만 다니면 뭐 하겠어요? 성경을 읽어야지. 읽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딱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읽죠.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지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어떤 그 명령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그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보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성탄절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한국말로 먼저 할 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우리 한국어권 KM 우리 부모들은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니면 분위기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러지만 대부분 다 손을 탁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어권 애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다 얘기하고 불법 잘 많이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한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 딸이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그랬대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거 되게 정직한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솔직함, 정직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솔직함,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더 큰 은혜를 주시냐. 오늘 말씀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냥 회개로 나가는 표지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이 주님의 성전으로 오게 하는 것이겠죠. 그때에 우리가 노력하고 그들이 결단할 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느냐, 뭐 병을 고치느냐,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주일 아침에 이곳에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 살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세상을 보면 진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낙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뭐 거의 출산을 앞에 둔 거의 열 달이 다 된 아이를 낙태한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새끼만 어떻게 유기하고 뭐 그래도 난리가 나는데 어떤 여성의 권리다. 내 몸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근데 그 여성이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만약에 유산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그렇죠. 뭐 여성 인권이라든지 그거 정말 존중하고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하는데 낙태에 대한 것은 막 욕을 하고 막 계란을 던지고 뭐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내 권리고 내 몸인데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봐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우리가 자극적이지 않은 뉴스는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넷플릭스, 뭐 아마존 프라임,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들 있잖아요. 봐보세요. 피스풀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한 것들은 잘 안 봐요.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화려하고 유혹적인 것들에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세상이 이미 정말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적어도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인 저, 성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새해부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려고 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절제. 그래서 제가 첫 설교는 이런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세례 요한이 외침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정말 준비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는,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미루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결단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